많은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이유로 부재 중에 여러분 지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과 고모라에 대한 두 번을 나려고 합니다. 나를 주제 쉬운 주제가 아닌 제가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 사람의 방문객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방문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약속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새 방문객을 통해서 소돔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또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우리는 다시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도시 입구에 있는 공공장소인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이곳에서 저명한 인물이었으며 아마도 이곳의 지도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롯에게 특권이 주어진 공간이었습니다. 롯은 두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방문객들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이삭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소돔에 대한 나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하여 줌으로써 그가 롯을 위해 자비를 간구하게 만든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 방문객들이 천사였음을 암시하는 느낌이 있으며 여호와 자신이 방문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은 소돔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에 대한 외침을 들으셨고 그들이 한 일이 그에게 이른 외침과 같은지 확인하시려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롯은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이 낯선 방문객들에게 환대를 베풀며 식사와 휴식을 제공하였고 그들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천사들을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11이서 13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대와 대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의 사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방문객들을 밖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인 우려는 여기서 끝을 맺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극도의 죄악과 신의 심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사야 1장 9절, 10절, 3장 9절, 또 에레미야, 에스겔, 신명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아모스, 스바냐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인식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며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단어는 소돔에서 자행된 죄의 유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 해석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지하지 않는 학자들은 구약과 성경에 대한 답을 바라야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는 본문 중에 하나는 바로 소돔의 죄를 다룬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대부분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해석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시도된 행위를 바로 집단 강간 시도의 예 또는 접대의 규율에 대한 위반의 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38절에서는 롯의 가족 내에서 발생한 근친상간이라는 심각한 죄도 언급되며 이는 레위기 18장과 함께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애 관계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19장에서 저지른 행위가 동성애의 죄가 아니라 동성 집단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서 일대일 동성애 관계를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는 한 동성애 관계를 이성의 관계와 동일하게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본문은 구약, 특히 토라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대한 명백한 반역을 드러냅니다. 토라는 바로 구약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다섯 권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38절은 천사들에게 대한 강간 시도와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소돔의 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깨진 결혼 서약, 근친 상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거부는 모두 소돔에서 만연한 죄 문제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에 소돔의 죄의 문제는 소돔을 찾아온 방문자들에게 동성애에 시도한 것, 결혼에 대한 불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거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의 죄에 대해서 나눠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남을 접대하지 않고 박대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소돔의 죄 중에 하나는 접대의 결여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언급된 죄를 다룰 때에 냉대와 박대는 항상 남성이 남성을 모욕하면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는 고대의 끔찍한 관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죄가 소돔의 죄로 설명되었을 때에 에스겔서 16장 49절이 자주 인용됩니다. 내 아홉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이 구절을 언급하며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동성애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후에 다룰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또 일부의 사람들이 창세기 19장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죄가 사회적 불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가족이나 부족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억압에 대한 보호.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두 번째로 속임수로부터의 보호. 레위기 19장 33절 거리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에게 잘못을 행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로 토착민으로부터의 사랑.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리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처럼 이방인을 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을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10편 146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섯째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에서 명령되고 가르쳐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임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제가 호스피탈리티, 남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저에게 게스트 스피커로 목사님들이 방문하실 때에 항상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들을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이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접하는 친절함에 관한 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먼저 남을 대접함으로써 자녀에게 대접함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청년들이 대접하는 대접할 때를 보면 그들의 부모들이 대접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신약성경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접하기를 베풀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친구들 뿐 아니라 낯선 이들도 초대하여 깊은 교제를 도모하고 그들을 기독교 공동체의 빛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모든 방문자를 천사처럼 여깁니다. 우리 모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대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는 서로 대접받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또한 생활 상황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가족 문제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해서 담례할 수 없는 이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접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적인 섬김을 베푸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방문자들에게 숙소나 음식, 발을 씻긴 물, 보호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문자에 대한 박대와 냉대는 단순한 예외범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박대와 냉대는 그들의 더 큰 악, 즉 성적인 타락과 억압으로 이어지는 무관심과 안일함의 결과였습니다. 남을 대접하지 않는 모습은 소돔의 남자들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를 거부한 후에 나타납니다. 방문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거절한 후에 소돔의 남자들은 방문객과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진짜 의도를 드러냅니다. 남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또한 부에 대한 사랑, 육체의 욕망, 세속적인 사고방식, 이기심 또는 탐욕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박대와 무관심, 냉대는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접대를 받는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이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십시오. 작은 메모라도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귀한 크리스찬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가끔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청년들을 대접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에 청년들은 이 대접해 주신 어른들에게 이러한 감사함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을 대접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공의롭지 못함의 죄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돔은 가난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을 근거로 많은 주석가들이 부자들의 악행과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죄를 비판하며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소돔의 큰 죄였고 하나님께서 이를 심히 불쾌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 백과사전은 랍비 문헌의 나타난 소돔에 대한 기록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기록이 아닌 랍비 문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용합니다. 소돔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빵과 물을 주는 모든 사람이 화형에 처해졌다. 또 두 소녀가 한 우물에 갔는데 하나는 가난하고 다른 하나는 부유했습니다. 가난한 소녀가 부유한 소녀에게 물이 담긴 항아리를 주었고 그 대가로 빵에 담긴 그릇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두 사람 모두 산채로 불태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소돔이 약했는지에 대한 예였습니다. 셋째로 소돔에는 사회적 불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소돔의 통치자들과 비교되었고 바로 이사야 1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정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고 고아를 위해 정의를 세우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가벼이 여기시는 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난자와 궁핍한 자를 도우셨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다양한 부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방금 이사야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는 단순히 접대를 소홀히 한 것과 공의롭지 못했던 죄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소돔의 죄에는 남을 대접하지 않는 것과 가난한 자를 억압함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지만 소돔의 죄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돔에는 동성애의 죄도 있었습니다. 소돔에 동성애의 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저명한 학자들도 박사 학위를 받거나 이런 신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소돔의 동성애의 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난한 자들의 억압의 예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바로 이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아모스, 스바냐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또한 소돔을 성적인 타락, 즉 성적인 일탈의 예로 사용한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의 악행들을 예를 들어서 청중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아모스 1장에서 1장 2장에서 나타납니다. 소돔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폭력이 죄를 더욱 악화시켰지만 그 행위 자체의 본질 또한 소돔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에 기여했습니다. 둘째로 소돔의 죄는 동성애의 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돔의 죄가 동성애라는 해석이 후대의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동성애 죄가 본문의 원래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본문에 추가된 해석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해석은 창세기 19장을 소돔의 동성애 죄로 정죄해왔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 19장을 동성애자들에 간의 강간이나 대접할 줄 모르는 죄로 재해석하라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의 죄를 동성애적 강간이나 남을 박대함으로 해석하는 것은 최근에 나타낸 견해인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 고대 증언 중에 한 가지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나의 자녀들아 그와 같지 말라. 하늘, 땅, 바다, 그의 모든 작품 속에서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을 인식하여 소돔에서 자연의 질서에서 소돔처럼 자연의 질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자연의 질서. 로마서 1장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도 자연의 질서에서 떠났으니 주님께서는 홍수 때에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느니라. 인용을 마칩니다. 이는 소돔이 단순한 사회적 불의 이상의 악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죄를 범했음을 의미합니다. 주후 79년에 화산 폭발로 파괴된 폼페이에서 발견된 낙서 중에는 그 작은 도시에서 활발한 동성애 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낙서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는 조롱 섞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동성애의 관행을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동일시하는 유대인이나 초기 기독교인이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토마스 허버드의 말의 인용이었습니다. 함께 유다서 1장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는 표현은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다른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일부 학자들은 이 죄가 천사들과의 성관계를 암시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나 저는 이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천사들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구절을 언급하며 이런 성관계, 천사들의 성관계에 대한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 이단 교회들도 이 창세기를 인용해서 그들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 성경 번역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한 번역본인 ESV는 소돔과 고모라의 고모라와 주위 성들이 성적인 부도덕과 자연을 거스른 욕망을 쫓았다고 언급하며 이는 그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본보기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인 NASB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한 부도덕에 빠졌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번역하며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와 관련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본보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NIV 번역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성적 부도덕과 타락에 빠졌다고 표현하며 이는 그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든 본보기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주요 성경 번역본들 모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 짓고 있으며 다른 육체 혹은 자연을 거스른 욕망으로 표현하며 소돔이 범한 죄악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영어로 strange or not a flesh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낯선 혹은 다른 육체라는 표현은 남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동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로 이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규정한 모세의 율법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온 손님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들을 천사와의 성적 행위를 시도한 죄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천사가 아닌 남자들이었습니다. 또 더욱이 유다서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주변 도시들도 동일한 죄악에 빠졌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행한 일은 주변 도시들이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또한 천사와의 성적 관계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에 대한 성격적인 해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설명하는 핵심은 바로 in like manner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말의 의미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은 같은 방식으로 음행에 빠졌습니다. 이 구절은 문맥 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6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7절의 말씀을 얼핏 보면 여기에 나오는 도시들이 천사들이 범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6절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버린 천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은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유다서 6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리와 목적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높은 영역을 추구하였습니다. R.C.H. 렌스키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높은 영광스러운 통치와 영역을 지키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 더 높은 영역을 원했으며 자신들의 처소를 충분히 웅장하지 않다고 여기며 버렸다. 인용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맡기셨는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서 5장과 5절과 6절이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된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특정 단어인 그리고는 헬라어에서 이 두 절간의 강한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5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반면 6절은 타락한 천사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7절은 5절과 6절 모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불신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았고 바로 5절 그리고 불순종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해 심판받았던 것처럼 죄 많은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의해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천사와 여인의 동침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서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혐오스러운 성적인 죄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바로 각기 다른 그룹의 죄와 그에 대한 각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넷째로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1절은 소돔의 성적인 죄에 관해서도 언급합니다. 함께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논의의 핵심은 에스겔이 사용한 히브리어 바로 가증한 것 토에바라는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소돔은 바로 이 가증한 일,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18장에서 성에 관련한 법률에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ESB 번역은 22절을 너는 여인과 함께 하는 것처럼 남자와 함께 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냐라고 번역하며 NASB에서도 너는 여인과 함께 하든 남자와 함께 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번역합니다. NIV에서는 여인과 관계를 맺든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이는 혐오스러운 일이다라고 번역합니다. 레위기서 18장에서는 이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단수형으로 사용되며 이는 오직 동성애의 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0절에서도 이 가증한 것은 단수형으로 나타납니다. 주목할 점은 에스겔이 단수형인 가증한 것을 사용할 때에 성적인 죄를 초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22장 11절, 33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기의 거룩함에 대한 규범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서 16장 50절에서 단수 가증한 것이 앞서서 언급된 모든 죄를 아우르는 용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16장 51절을 읽으면 이 근거가 약해집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소돔이라고 암시된 소돔의 모든 죄를 복수형, 즉 가증한 것들로 지칭합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여기서의 가증한 일은 복수형입니다.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단수형 가증한 것은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소돔의 죄가 여러 가지, 즉 다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돔의 죄는 대접할 줄 모르는 불친절한 것이 그들의 죄인가, 혹은 동성애의 행위가 죄인가를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모두가 소돔의 죄였습니다. 에스겔 16장은 결혼의 맥락에서 성적 일탈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음란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의 죄를 성적인 타락과 연결시킵니다. 도널드 월드는 이 단어가 계획된 성범죄를 나타낸다라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에서 묘사된 상황과 유사합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소돔의 유일한 죄가 남을 대접할 줄 모르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대접할 줄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레슬리 앨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스겔 16장 50절에서는 소돔의 충격적이거나 가증스러운 행위에는 동성애가 반영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돔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물질적인 안락과 과잉에 대한 자만심과 함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바로 최근 사회에서는 이러한 동성애의 행위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고 어떤 합법적인 것으로 세상 쪽에서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헤이스피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돔에는 성적인 헤이스피치라고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돔에는 성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소돔의 남자들은 죄악들로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13장 13절과 19장 4절에서 소돔의 남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인 용어인 사람들 대신 남자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여성도 포함으로 남자를 사용한 것은 그 도시의 남성들의 행동에 특별히 악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창세기 19장의 전반적인 기조는 사사기 19장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남자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소돔의 주된 죄는 성적인 죄였습니다. 19장은 많은 성적인 죄를 강조합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악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죄인으로 불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에서 죄, 즉 히브리 단어로 하타라고 하는 이 특정한 단어가 사용되는 곳에서 그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라면 그 죄, 그 하타라는 이 용어는 항상 성적인 죄의 맥락에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경우에서 이 단어 죄의 하타는 바로 사람에 대한 위반 또 잘못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단어는 세상에 성적인 죄가 만연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창세기 19장의 성적인 죄는 극도로 악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강간의 시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강간 시도 이상이었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천사, 즉 남자들에게 환대를 제공하지 못하기 훨씬 이전에 창세기에서는 두 번에 걸쳐 소돔성의 남자들, 즉 남자들이 극도로 악하고 죄인이라고 언급되고 그들의 외침이 여호와 앞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롯에게 범죄를 강요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아멘. 창세기 19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성에 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위반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남성 간의 성행위가 그것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리고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해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두 번째로 결혼의 불충실과 간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그들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여기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4절. 가늠하지 말라. 레위기서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창세기 19장에서 도시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온 모든 백성, 늙은 자와 젊은 자가 모세 집에 있던 방문자들과 동성인 관계를 맺기 위해 나왔다고 기록된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방에서 온 모든 백성, 늙은 자와 젊은 자 모두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과장된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중에 상당수의 남성들은 결혼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교대들의 동성에 대한 이해는 달랐습니다. 브라이언 닐 피터슨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서 동성애 활동은 적어도 일부 형태에서는 용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신전 매춘부와의 성행위 또는 전투에서 적군 병사를 굴욕시키기 위한 것들 있습니다. 우르나무, 에쉬누나, 함무라비, 고대 히타이트 법, 서부 세미틱 문업 또는 이집트의 법전에는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증거가 없습니다. 동성애 활동을 금지하는 유일한 법률은 중기 아시리아 법에서만 나옵니다. 이것은 기원전 2000년입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에서 핵가족, 자손, 신들의 축복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녀가 자신의 죽음 후에 자신의 무덤을 돌보아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과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가계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혈통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생활방식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성경의 동성애 금지는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의 독특함은 하나님이 창조한 성에 대한 성경의 지침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 즉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란 용어에는 애매함이 없습니다. 남성은 남자를 의미하고 여성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결합은 자손을 낳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의 모든 성적인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인간의 의견이 인간에 관한 사안에서 가장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자신의 성적 쾌락이나 성적인 성향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 없었으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의 창조 이야기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성애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연 자체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교회 교단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회에서 이러한 동성애 옹호에 대한 것들이 발표되었을 때에 많은 성공회 주교들이 일부 성공회 주교들은 이것에 반대하는 그들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계에서조차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악하고 사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도시를 방문했던 이들을 대접하지 않았고 궁핍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동성애의 죄를 범했습니다. 일부 동성애자들은 문제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적 집단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의 1대1 관계에는 죄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연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동성애를 정죄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소돔은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남자와 여자의 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압력이 심각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소돔의 죄 이야기는 남자 여자의 결혼의 중요성과 신성함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시편 1편 1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롯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돔에 살았고 그의 가족은 주변 문화 영향을 깊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는 악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의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 교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성경 공부 그룹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여러분은 같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셔야 합니다. 결정을 잘 내리십시오. 항상 우리의 선택과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심지어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들에서 주장하는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은 바로 LGBT 운동과 젠더 이슈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가정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자녀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집에서 매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디보션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눔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모습들이 같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며 정말 많은 곳에 침투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이 옹호해야 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을 죄악과 비성경적인 그러한 영향력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